지금부터 베리비전 제6회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 안에서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은총이가 되가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특별히 현실 안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성령의 특별한 은사로 당신의 목소리를 올바로 알아듣고 깨달아서 하느님 아버지께로 용감히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은총 가득히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빌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고생하십니다 연일. 예, 참 고생은 덜 보고 자꾸 고생한다는데 나는 신바람 나거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들으려고 그냥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제가 그저께 이제 이렇게 뭐 그 비정하기 전에 이렇게 누구 한 좀 연세 드신 분 이렇게 말했더니, 우리는요 여기 살면서 영신적으로 너무 메말라 가지고요 신부님 말씀을 정말 너무 듣고 싶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뭔 소리예요, 객지에 나가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그 흔악나가지 않잖아요, 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할 때 우리는 뭔가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오히려 객지에 사는 사람들이 더 열심하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우린 좀 영신적으로. 정말 귀가 쫑긋하게 들으니까 할 얘기가 없어요 지금. 아, 겁이 나요 지금.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이 해주시길 바라고, 내가 말하는 것보다는 성령께서 하시면 더. 그래서 내가 성경 구절 많이 인용해요, 그죠? 예, 오늘 아주 성경에서 성경으로 끝나야 되는데,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 이게 뭐냐면 바로 인간에게 하느님이 하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느냐, 이걸 누가 하시냐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이제 어저께 우리가 묵상을 좀 했지만 예수님의 그 마지막 생애를 보면 정말 그 예수님을 따를 만한 그 일을 별로 한 게 없어요. 무슨 소리냐, 30년 동안 지상 생활을 하셨고 짧은 3년 동안 전교를 하면서 하느님의 말씀에 대해서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의 꼬라지를 보면 정말 뭐 어디 본받을 게 하나도 없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승을 팔아먹질 않나, 이건 진짜 그 그룹을 보면 정말 어디 뭐 그 도대체 이게 무슨 예수님 전능하신 하느님이 만들어 놓은 그룹이 아니에요. 예.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단을 보면 거기에다 스승도 팔아먹을 뿐만이 아니라 스승이 끌려가니까 칼을 빼두고선 내가 절대로 뭐 저 스승을 보자 하겠습니다 그러던 베드로도 말이야 이게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 이런 그 제자들을 길러놓은 게 예수님의 노작이라고요. 예, 인간 역사의 노작이라고요. 아, 그런데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정말 부활했는데 가장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말해, 제자들도 그렇고 말해, 아, 예수님도 제대로 못 알아봐. 아, 그럼 예수님의 하신 길이 인간적으로 과연 할 만한, 아니, 따라갈 만하고 정말 리더십이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혼나지, 예수님한테 혼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빼기 하나 있어요. 빼기. 뭔 빼기 있었냐면, 내 하는 일이 실패작일지 모르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이걸 다 해주실 것이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내가 너희들에게 한 일은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하지만 이분이 다 가르쳐 주실 것이다.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게 누군지를 몰라요. 근데 그게 누구예요? 성령이십니다. 성령. 예. 예수님은 성령의 백을 믿고 실패작도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뭔 얘기를 하느냐면, 세상에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내치시고 철부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 하느님이 당신의 진리를 이야기해 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도 계속 이번 화두는 뭐였죠? Who am I? 내가 누구냐 하는 걸 아는 건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바란 거는 인간 회복을 위해서 왔잖아요.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됐는데 인간이 하느님을 거부하고 결국은 거기에다가 교만과 무슨 뭐 어떻게 보면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덫칠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덫칠해 놓은 인간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화시라고 하는, 내가 무엇 하는 사람인가, What am I라고 하는,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죽음에다 퐁당 담고서 끄집어내면 누가 나오느냐 하면 Who am I만 남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내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는 아 내가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거기에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내 의식을 갖기 위해서 나는 많은 걸 두더기를 붙였어. 내가 뭐 공부를 어떻게 했고, 나는 어느 학교 나왔고, 뭐 나는 뭐 하여튼 화시라고 하는 그걸로 다, 나는 뭐 재산이 얼마고, 뭐 난 미국 가서 뭐 어떻게 살았고 말이야, 나는 뭐 이제 어떻게 살 것이고, 뭐 내 자, 나로 하여금 나가 되기 위해서 그 소위 말하는 심리학적으로는 말해 순수한 에고를 바라보지 못하고 슈펠레고, 슈펠레고라는 건 나 아닌 나를 갖다가 나로 만들어서 내가 누구라고 하는 트레이드마크를 만들어서 남에게 이렇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쓸모가 없는 거예요. 쓸모가 없는 것이, 죽음을 통해서 한번 당금질을 하고 싹 뽑으면 뭐가 남겠어요? 거기에 진짜 내가 남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사느냐, 왜 사느냐, 무슨 뭐 어떻게 사느냐, 이런 모든 문제들이 죽음 안에 한번 이렇게 담금질했다가 빼내면 뭐만 남겠냐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리고 이 담금질했다가 죽음에서 집어넣었다 빼놓은 요거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를 위해서 성당에 나오는 거거든요. 요 한번 죽음에다 은혜 놨을 때 요거라고 하는 것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줘야 되잖아. 그게 누구예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에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 자식놈이지. 세상에 자식놈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고 죽었다가 그 은혜도 변하지 않는 거를 내 자식에게 줄라 그러는데 뭐 줄 게 좀 있겠어요? 신심분과 위원장님, 저 뭐 애한테 뭐 줄만한 게 있겠어요? 우리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는 바로 그걸 위해서 이거 앉아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성당에 왜 나가는데, 뭐 친구 만나고 뭐 이렇게 서로 좋다 그리고 위로 받고 뭐 그거까지는 좋아요. 그건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어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걸 모르면서 성당 다니다, 이게 참 번지수도 모르면서 어불레 다니는 사람보다 병신 같은 사람이 없거든요. 예.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당에 다니는 거, 교회 다니는 거는요, 결국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아니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 쓸모가 없는데, 내가 죽었다가 담금질해서, 죽음에다 담금질해서 싹 꺼내봤을 때 남는 게 진짜 남는 건데, 뭐가 남겠어요? 재산이 남겠어요? 명예가 남겠어요? 무슨 뭐가 남는 게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말씀으로 살아간 것만 남습니다. 우리나라가 유명한 게 있어요. 아주 역사적으로 그 뭐라 이제 유적이라 그럴까, 고적이라 그럴까, 뭐 이런 것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신라위? 예? 아, 석굴암도 아주 유명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섬세하고 아주 이런 거 뭐 있잖아요, 그죠? 뭐예요? 왕관, 그죠? 예, 그거 봤어요? 예, 신라 왕관. 그거 뭘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든. 그러니까 그나마 썩어도 썩지 않고 그래도 남아 있으니까 그게 뭐예요? 금. 그러니까 금이 이게 어때요? 비싸잖아. 그래서 그래서 그래도 그만큼 남으니까 그게 비싼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변하지도 않는다. 다이아몬드가 그게 비싼 게 바로 그런 건지만, 정말 이건 다이아몬드보다 더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럼 비싸겠어요? 안 비싸겠어요? 그걸 자식에게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줘야죠, 그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줘야지 않아요. 그런데 뭐라 그러는지, 그걸 주려고 그러면, 뭐, 애들이 뭐, 제 말 듣나요? 이러고 앉았어요. 그걸 왜 나, 그런데. 속된 말로 가장 고귀한 것, 가장 소중하고 정말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남기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걸 우리가 가치, 그런 가치관에 최소한도의 바라메이터랄까, 어떤 그 화살이 시위를 떠나기 전에 그래도 중심이 어디가 관역을 향해서 가야 되잖아. 그런 관역조차 방향감각도 없다면 화살을 쏠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우리 인생이 던져졌을 때 지고도 가는 목적을 좀 알아야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여기 와 앉아 있고 시간을 돈 뭐 하고 돈 내버리고 시간 내버리고 피곤한데 말이야. 그걸 왜 해야 돼? 예. 정말 우리 제대로 알아들어야 된다고요. 예. 그래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적어도 금 맺기를 하듯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하느님으로 맺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인생에, 내 영혼에. 그 복음을 할 수 있고 그거를 이렇게 그 붙이게 해주는 것을 누가 하느냐 하면 누가 해요? 성령께서 해주는 거예요. 이거 바로 성령께서. 예.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혹시 뭐 여기 성령 기도하는 사람들 내가 저기 어저께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고 참 이래서 내가 참 축하하고 뭐 기원하지만 이거 잘못 삐딱하면 아주 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 내가 미리 대전제를 하나 할게요. 예, 왜냐하면 그 한국에서도 처음에 성령 그 무브먼트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참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60년대, 70년대 이제 뭐 신부되고 뭐 이렇게 열심히 이제 기도하고 뭐 이럴 때 성령 기도해도 좀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무슨 어 저 흑석동파다 무슨 뭐 남신부님이 하는 무슨 종로파다 뭐 저 오태선 신부가 하는 무슨 뭐 저기 저 뭐 흑 뭐지 저기 저기 저 천호동파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 전 세대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참, 뭐, 저, 공항가, 뭐, 이런 양반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예, 예. 그런데 문제는 공병우 타자 하는 양반이 유명하죠. 예. 근데 문제는 이런 성사 생활을 거부할 만큼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정말. 왜냐하면 그때는 성경 말씀으로 그냥 되뇌이고 정말 저 10년 기도할 때도 뭐 도대체 알아듣지 못한 걸 엉엉을 하는데 뭐 이게 도대체 무당 푸닥거리라는 건지 아니면 무슨 뭐 이 도대체 거부감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열심히 한 사람일수록 더 열심히 해주고 싶어서. 왜냐하면 거기 안에서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 최봉도 신부님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저 진 토마스 신부님 뭐 그 이런 분들 참 열심히 했어요. 여기 혹시 한국에서 성령 기도한 사람들 아마 제가 얘기하는 건 다 알아들을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성령의 쇄신을 하고 해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정말 성령 쇄신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건 굉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하신 일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인간적인 리더십에 마치 부족처럼 느껴졌던, 그리고 그 제자들도 정말 무너지고 도망가고 흩어졌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던 그 제자단을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깨치게 된 거죠. 하느님의 손길을 알게 만든 거죠. 물론 성령에 대해서 구약부터 뭐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무슨 구약에서는 그 바람 소리, 무슨 불, 그 다음에 무슨 뭐 여러 가지 그 인간으로서의 그 컨트롤이 안 되는, 인간으로서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위력을 가진 그런 존재로 이렇게 얘기가 됐죠. 그래서 특히 그 구약 성경에 성령의 임하심을 창세기부터 뭐 예를 들면 세상의 그 카오스 상태, 처음에는 혼돈 상태였다. 그런데 뭐 그 물 위에 그 카오스의 상태 안에서 하느님의 기운이 빙빙 돌았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예, 그게 바로 뭐냐 하면 하느님의 능력 안에 성령의 역사하시면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벌써 이미 띄우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이미 시작해서 성령을 하기 뭐 저기 우는 의논하기 시작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나오죠. 다만 구약 성경에서는 뭐 바람이라든지 숨이라든지 뭐 힘이라든지 무슨 혼이라든지 뭐 넋이라든지 이런 표현으로 계속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특히 사무엘서 같은 데서는 보면은 사무엘의 기름을 뿔에다 담아가지고 이제 이새에게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구를 찾아요? 다윗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에게 그 기름을 부으니까 주님의 영이 다윗에게 들이닥쳐 그날부터 줄곧 그에게 머물렀다. 사무엘은 그곳을 떠나 라마로 갔다. 그래서 이게 하느님이 이렇게 주재하시는 그 하느님의 기운, 하느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표현하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었다.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구약은 뭐 그렇게 잘 나타나진 않지만 무슨 뭐 72인을 뭐 모세가 불러가지고 천막에서 이제 불러서 시나이 산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 중에 두 명은 그 안 갔어요. 그랬더니 그 70명에게 신이 내렸는데 천막에서 모세를 따라가지 않은 두 사람에게도 신이 내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성령 역사하심을 조금씩은 표현하는데 구체적인 게 안 나와요. 어쨌든 신약에서는 아주 명쾌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이 성령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실패의 작을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고 그 일들이 다 성령이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그 성령을 받으면서 느끼고 깨달은 다음에 성경을 쓸 때는 벌써 이미 예수님이 떠나신 지 한 20년 30년 지난 다음에 썼거든요. 그럼 이거 쓰는 걸 누가 이끌어서 쓰셨겠어요? 성령이 역사하심에 의해서 이끌어서 성경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경을 쓸 때에는 이미 성령의 역사하심을 자기 스스로가 느끼고 체험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깨닫게 됐고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썼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가 전부 다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예.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잉태하였다는 것이 드러났다. 세례자 요한의 탄생에도 루카복음 1장 15절에 보면 그가 주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않고 어머니 태중으로부터 성령으로 가득 찰 것이다. 이런 모든 그 하느님의 손길에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느끼지 못하면 내 마음은 세상을 보면서 하느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들어본 적 있어요? 없죠? 예. 잘 알았어요. 교회는 말이에요. 성령 없이는 정말 뭐 꺼진 촛불이에요. 교회의 영이 뭐예요? 교회 안에 영혼이 뭔지 알아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신자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의 혼이 누구예요? 성령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을 모르면 쉽게 말하면 얼빠진 놈이지. 예, 얼빠진 놈이에요. 성령을 제대로 모르고 사는 사람은 얼빠진 놈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답게 살려면 반드시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요? 성령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처음 들어보는 사람 꽤 많을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거 들어본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움직여서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의 행동 속에서 신자답게 살면서 하느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길로 똑바로 가게 만드는 정신 바짝 차리게 하는 게 누구예요?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없이는 얼빠진 놈으로 사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골빈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성령을 충만히 받은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의 탄생과 세례자 요한의 탄생도 다 성령의 역사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엘리사벳이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를 받았을 때 태중의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들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겁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으신 분. 이렇게 해서 엘리사벳이 마리아 인사를 받으면서 그 인사 속에서 내 태중에 있는 세례자 요한이 뛰놀았다. 근데 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간 중에서 탄생을 축하하는 거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이시고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 탄생에 대해서 대축일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마리아가 원조 잉태했기 때문에 대축일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태어난 날을 축하하는 거는 누군지 아세요? 세례자 요한밖에 없어요. 예. 왜냐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태어난 걸 축하할 수는 없어요. 그가 죽는 날을 천당으로 가는 날로 생각하고 성인 성녀들의 죽는 날을 진짜 축하하는 거지만 인간적으로 태어난 날을 축하하는 것은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런데 예. 세례자 요한이 왜냐하면 그 태중에서 이미 마리아의 인사를 받고 태중에서 성령을 충만히 받아 뛰놀았기 때문에 그의 탄생은 바로 하느님 안에의 탄생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축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시는 거죠. 어쨌든 그 지카리아의 노래도 보면은 그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 지카리아가 성령으로 가득 차서 이렇게 예언하였다. 주 뭐 이스라엘의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이러면서 떡 시메온의 노래를 쭉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30년을 그 나자렛 가정에서 하시고 공적으로 이제 그 복음 선포를 해서 났을 때 그 공생활의 시작을 마르코복음 1장 8절에서 12절 세례자 요한은 말한다. 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게 오늘 복음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신 예수님께서는 곧 예수님께서는 곧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당신께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이어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그 뒤에 성령께서는 곧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에도 성령으로, 그리고 저기 세례자 요한이 성령,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더니 이 성령이 비둘기 모상으로 예수님에게 내리시는 걸 봤다. 그리고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고 하느님 아버지의 소리를 들었다. 그 뒤에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어디로 가요? 광야로 나가게 되었다. 이런 모든 것이 다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일생이.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 속에서도 이런 겁니다. 루카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을 지니고 갈릴리아로 돌아가시니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모든 지방에 퍼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거일동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그 일거일동에 누가 밀어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루카복음 10장 21절에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인, 지혜롭다는 자와 슬기롭다는 자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코복음 13장 31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법정에 넘길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걱정하지 말라. 그저 그때 너희에게 일러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들을 이야기하였다.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 성당에 가면 우선 신부님이 미사를 하는데 미사에 대해서는 어저께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몇 장? 25장 34절. 그래서 에마오스로 가는 제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미사와 말씀의 전례와 미사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근데 성당에 가면 미사만이 아니고 또 하나 특색 있잖아. 이 뭐 대림절 사순절에 뭐 우리가 합당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뭐를 하라고? 뭐 쪽지까지 줘가면서 말이야. 뭐래요? 예, 고백성사 보라는데 이게. 예. 이 고백성사 그 저기 신부님의 사적용 속에도 물론 꼭 들어있지만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 사제 죄의 사함을 주는 권한을 주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말씀하셨다. 숨을 불어넣으신 거, 뭐 숨 쉬면서 숨을 또 불어넣는다. 이건 하나의 상징적인 이야기잖아요. 힘을 불어넣어주면서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예. 이 사제의 권한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근데 뭐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에 이제 마리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 사제권에 대해서 예, 뭐 개신교 신자들이 뭐 신부도 뭐 지가 못된 짓거리 많이 하고 뭐 지도 인간인데 말해 지가 어떻게 남의 죄를 사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글쎄 말이야 내가 좀 미안해 나도 가서 창피해 어떻게 내가 그거 하려고 그러면 이런다고요. 그리고 천주교 신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게 성령에 있는지도 몰라. 이런 규절이 있는지도 몰라. 그냥 교회가 그런다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예. 이건 뭐 교회가 지 마음대로 만드는 거나 제도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사죄를 하는 권한을 누가 누구에게 줬어요? 예수님이 성령을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준 거예요. 그 제자들의 후계가 누구예요? 사도들이고 제자들인 사도들의 후계가 누구예요? 오늘날 주교님들이고 주교님들은 이 사제권을 갖고 있으면서 당신의 보조자 역할을 하는 신부를 사제를 만들어가지고 그들에게 사제권을 주는 거예요. 예, 권한을 주는 거예요. 신부 됐다가 무조건 저기 저 고백성사 줄 수 없어요. 예?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잘 모르죠 우리 신자들. 예, 세우품을 준 다음에 따로 주교님이 이렇게 결제를 해서 신부에게 사제권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 못된 짓거리 하거나 스캔들이 되거나 문제가 되면 그 사제권을 홀딩한다. 예, 이렇게 홀딩해서 너 우리 교구 안에서나 혹은 어디서나 너 당분간은 좀 저 이렇게 정신 좀 차리고 이 저 사제권을 안 준다. 그럼 고해성사 못 줘요. 예, 그러니까 이거 잘 알아야 돼. 그리고 원래는 자기 교구 안에서만 고백성사를 주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권한이 주교가 자기 교구 안에 있으니까 바티칸 이전만 해도 자기 교구 안에서만 주지 다른 교구에 가서 고백성사 못 줍니다. 예? 그런데 대한민국은 달라. 왜냐하면 대한민국 만세니까. 대한민국은 여기 전교지방입니다. 전교지방. 그래서 예외로 한국의 본당 신부의 권한이 어느 정도냐면 구라파의 주교가 갖고 있는 권한 거의 다를 갖고 있어요. 그건 무슨 소리냐 하면 한국은 종교지방이고 적어도 10% 미만의 신자들이 있을 뿐이고 나머지 90%는 다 신자가 천주교 신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부가 다니면서 권한을 가지고 맘 놓고 복음을 선파하라 그래서 한국 교회가 특별히 교황청으로부터 받은 권한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신부가 목에다 꽤 힘주고 다니지. 그것도 참 사실은 봉사해야 되고 예수님을 따서 봉사해야 되는데 이 본당 신부가 참 이렇게 목에다 힘주고 이건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 누가 만들어? 그럼요. 이게 자연 발상적으로 생기는 건데 그 뭐냐 하면 그 지역에서 무배추가 한국에서 막 이렇게 크잖아. 여기 와서도 그렇게 큽니까? 잘 안 커. 이게 뭐 쪄들고 말이야. 왜? 환경이 다르잖아. 거기 환경에서 이렇게 잘 크잖아. 신부가 왜 목에다 힘 주는지 알아요? 그 속에 들어가서 환경 이렇게 만들잖아. 이건 내가 본당신분이 안 계시지. 제가 이제 내가 은퇴했으니까 맘 놓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산속에 가서 살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정말 매일 나무 지게똥발이 두드고 나무 해야지 뭐 밤매야지 뭐 하여튼 세상 일 그냥 밑바닥에 가서 허우적거리다 보니까 어휴 이건 미사도 어떤 때는 해라면 멈춰야 되니까 아이고 저 풀을 맞으면 해야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주위를 정말 뭐 남편 뒷바라지해야지 무슨 뭐 직장 나가야지 뭐 친구 만나야지 무슨 애 데리고 어디 가야지 뭐 이렇게 바쁘다가 정말 미사 나온다는 거 딱 야 미사 가자. 아 이게 보통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아, 그래서 내가 이 일반 생활처럼 이렇게 아주 산속에 가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신앙 생활이라고 해서 이 규칙을 이렇게 정한 걸 이렇게 해보면 아 진짜 여러분들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주 요새 아주 후회 막심해요. 내가 왜 본당 신부하면서 목에다 힘주고 야단을 쳤을까. 막상 살아보니까 어이구 그냥 가정에 문 딱 닫고 성당 나온다니까 이거 보통 노력이 아니에요 이거. 야, 이게 정말 이게 참 보통 노력이 아닌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내가 목에다 힘주고 야단만 쳤구나. 그래서 아주 요새 아주 감지덕지 하면서 그냥 아주 고맙습니다 만날 인사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신부가 말해 은퇴하더니 사람 됐어 그런 사람도 있고 야 호랑이 이빨 빠졌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그런 사람 다 생긴다. 근데 사실은 이제 늦게나마 그래도 철이 들고 늦게나마 성령의 역사하심을 조금 느끼니까 참 저는 행복합니다. 예, 그래서 참 행복한데 자 이런 성령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멈추지 않고는 결국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그 산에 들어간 지 벌써 한 6년 됐는데 사람들이 뭐하라 그랬냐면 아이고 그 신부님 산속에 들어가면 뭐 하세요 도대체 심심해가지고 그 우리나라에서 뭐 불과 4년 6년 전에 이렇게 저기 저 태풍이 막 지나가네 동해안에 아주 태풍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무슨 태풍이지 저 아이고 이름도 잊어 먹었네 저 매미가 있었고 뭐 그 다음에 무슨 뭐 이렇게 저 태풍들이 있었는데 이 태풍이 지나가면서 첫 번째가 뭐가 문제냐 하면 여기도 뭐 토네이도 우리 여기 미국에서는 토네이도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토네이도 한번 지나가면 첫 번째 뭐예요? 전기는 뭐 이렇게 다 날아가 보니까 집이 다 날아가니까 우선 밤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깜깜해지죠. 현대인들은 밤의 어두움을 잘 극복을 못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전기 없으면요 이틀을 못 버텨. 그리고 정말 무서워해요 전기가 없으면.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얄팍하게 현실 안에서 그렇게 희희낙낙거리면서 눈을 감은 어두움이지만 그 마음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내 가장 깊은 영혼 안에서 하느님의 손길을 느끼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겉에다가 무슨 뭐 이렇게 바르는 화시라고 하는 것으로서 나를 이렇게 페인팅하는 이게 아니고 내 안에서 하느님의 손길에 의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앙인으로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느끼게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내공을 쌓는다는 것을 해보고 싶죠? 해보고 싶죠? 그러려면 멈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동양에서 무슨 선을 한다 무슨 뭐 그렇지 않으면 무슨 뭐 참선한 이런 것들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제가 해보니까 정말 내가 눈을 감으면 그리고 전기불이 없어도 밤의 어두움이 있어도 내 안에서 밝은 빛을 받을 수 있고 내 안에서 신바람 나게 내 생을 정말 그 내던질 수 있는 이 힘과 기쁨과 즐거움은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 성령이 역사하시면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안에서 내 영혼 안에서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멈춰야 됩니다. 정말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하여튼 그 들어가서 처음에는 아주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주 열심히 뭐 마치 내가 이제 그 에레미트 뭐라 그러지 저기 은수자 그런 마음으로 아침 새벽 4시에 딱 일어나고 그 다음에 독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미사하고 아침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나가서 이제 밥해 먹고 그 다음에 또 밥해 먹으면 아침 뭐 5, 6시에 이제 밥해 먹고 그 다음에 밥 먹고 나면 묵주 들고 산책 그 산에 얼마나 경기 좋아. 그냥 뭐 그 임도를 쫙 걸으면서 산책하고 돌아와 가지고 뭐 삼시경이라는 게 있어요. 일하기 전에 보통 9시 하는데 뭐 난 일찍 일 나가야 되니까 한 8시 10분쯤에 이제 삼시경 하고 그 다음에 일하러 나가요. 그 밭에 나가서 무슨 뭐 돌도 추고 무슨 뭐 곡식도 심고 뭐 여러 가지를 하고 그 다음에 11시 반이면 돌아와요. 돌아와 가지고서 뭘 하냐. 이제 부엌에 가서 이제 정심을 하는 거지. 아, 근데 뭐 요새는 뭐 전기가 밥하니까 뭐 그냥 뭐 쌀 씻어서 밥 해놓고 그 다음에 반찬 좀 이렇게 꺼내서 좀 데워놓고 그 다음에 보단 하나 딱 눌러놓고 가서 육시경 12시 기도가 있어요. 12시 기도하고 내려오면 아유, 밥이 다 됐어.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밥머리 가가지고 고추 따고 상추 따고 뭐 이렇게 깻잎 따고 뭐 이렇게 따가지고 딱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꼬들뻑이라는 거 아니에요? 꼬들뻑 알아요? 쓴바위 같은 거 그것도 이렇게 해서 딱 쌈싸먹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 먹고 또 묵주 들고 딱 이렇게 산책 가는 거야. 그래서 묵주 신공하고 돌아와서 잠시 이게 오늘 뭘 할까 한번 쓱 보고 그 다음에 1시 반쯤 일하러 나갈 때 구시경이라는 것이 원래 3시에 해야 되지만 난 일찍 기도하고 이제 나가서 또 일하고 그 다음에 5시 반에 되면 또 들어와가지고 부엌에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지 않지. 상추도 따야 되고 고추도 따야 되고 무슨 상추도 여러 종류예요. 뭐 치거리도 여러 종류예요. 요새 뭐 대한민국에 뭐 빨간 상추, 노란 상추, 무슨 뭐 프랑스 상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뭐 그다음에 그 저기 저 뭐지 뭐 치거리도 뭐 베이컨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 뭐 몇 가지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그 이 산에서 내려오는 그 뭐야 저기 샘물에다 흙 흔들어 가지고선 딱 올려놓고 요새 또 그 상추도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요즘에 딱 이렇게 그릇에다 놓고선 싹 돌리면 물이 싹 빠져요. 그래야지 그걸 또 냉장고에다 싹 집어넣고 가서 보단 딱 눌러놓고 가서 기도하고 내려오면 어이 밥도 다 됐고 상추도 있지 뭐 그다음에 된장 뭐 막장 다 있지 갔다가 또 쌈 싸먹고 이제 그다음에 저녁 먹었으니까 또 산에 딱 묵주신공하고 한 바퀴 싹 돌고 들어와. 아, 그래가지고 하루 일과 어떻게 됐나 그리고 성경 공부 이렇게 뭘 할까 오늘 잠자기 전에 뭐 기도할까 딱 하고 그다음에 8시 반 되면 끝 기도하고 그다음에 자는 거예요. 그럼 9시에 자고 다음날 4시에 일어나면 몇 시간 자는 거예요? 7시간. 아닌데 내 8시간 자는데. 그러니까 아마 8시 반에 자가지고 5시 반에 일어나는 것보다. 근데 이게 왜 시간이 이렇게 틀리냐? 이게 여름하고 겨울하고 달라. 왜 다르냐? 여기 서머타임 있잖아. 1시간. 나도 서머타임을 해. 왜 서머타임? 해가 언제 날이 새냐가 내가 일어나는 거고 언제 해가 지느냐가 내가 자는 시간이거든. 그러니까 여름엔 뭐 7시간 자도 나 겨울엔 8시간 자요. 그러니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 없이 정말 침묵 속에서 이렇게 이제 분도회 이제 회칙이 오라엔 나보라. 기도하고 그다음에 일하라. 거기에다 제가 하나 더 붙였어. 뭐를 붙였냐? 이제 라틴말로 에시암 아마. 그래서 에시암이라는 건 그 엔드고 그다음에 아마라고 하는 것은 러브. 러브라는 거니까 아마. 그래서 일하고 기도하고 일하고 그리고 사랑하라. 이렇게 옛날 사람들은 하도 사랑에 대해서 기본이기도 안 했는데 요새 사람들은 그냥 얄팍한 사랑만 해서 내가 일부러 깊숙한 사랑 하나 더 갖다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오는 사람에게도 온갖 진짜 이렇게 내 목숨을 내어 바쳐서 성령이 원하시면 너를 위해서 내가 죽겠노라 라고 반복할 수 있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내 정말 잘하잖아. 그지? 내 지금 이게 시간 타임에 빈둘빈둘 해야 될 사람이요. 어제거든 몇 시간을 떠드는 거야. 오자마자.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로 이해할 수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자랑 같아도 사도 바울이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자랑할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자랑할 수 있다. 뭐냐? 나는 너희들이 똑똑하다면 나도 똑똑하고 너희들이 열심히 하다면 나도 똑똑하다. 나도 너희들이 유대인이면 나도 유대인이고 너희들이 율법학자면 나도 율법학자다. 길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진짜 온몸을 다해서 당신들에게 내 온 정열을 다 바칠 수 있었던 것도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다른 거 볼 거 없어. 아무것도 못 들어도 좋아. 아무것도 이해 못 해도 돼. 야, 그 신부 되게 열정적이더라. 그것만 알아도 돼. 이건 몸으로 느끼잖아. 거기는 뭐 그 뭐 똑똑하더라 무슨 말을 했다 이건 사시고 나의 그 후에마이라고는 나는 누구였던가 하는 것에 대한 그 김택신은 누구였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무슨 소리 했던 건 상관이 없어. 그가 내게 인격적으로 느껴지는 게 뭐냐 이거예요. 예. 정말 하느님의 손길로 온전히 자기를 내어놓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신부로서의 자세고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왜 이렇게 얘기를 해주냐 하면 우리가 많은 신앙인들이 그냥 물 흘러가듯이 적당히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뭐 발은 천당 가고 뭐 몸은 무슨 뭐 지옥 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 그냥 왔다 갔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말 자기 결단이 필요합니다.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성령이 어떤 게 이렇게 사제권을 준다. 야, 이게 어디 나가다 그리 나갔나. 아, 그러니까 신부들이 이렇게 그 좀 이렇게 살려고 하는 신부들도 있지만 또 무슨 인간적으로만 그냥 친해가지고 그냥 인간적으로 허허하고 하는 신부들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분들 뒤에 누가 있어요? 성령이 역사한다. 왜? 똑똑한 신부만 다 만들어 놓으면 교회 다 망해. 에. 그 신부들이 지가 끌고 나가기 때문에 좀 어수룩하고 좀 모자라고 이런 신부들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신학교 이렇게 보면 내가 이 얘기하면 되나 안 되는지 모르겠네. 저기 내하고 동창되는 그 신부님의 누님도 여기 계시고 뭐 매형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내가 들어갈 때 42명이 들어갔나? 42명이 들어갔어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신부가 남은 고 동창 중에 남은 사람은 7명인가 9명밖에 안 남았어요. 예. 다 나가고 없어요. 근데 그 나간 사람 중에서 첫 번째로 제일 저기 나가는 사람들 첫 번째가 누구냐면 똑똑한 사람입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 거의 남지 않습니다. 나같이 이 병신 같은 사람이나 이렇게 남지. 예. 그, 똑똑한 사람들은 안 남아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아주 그 내하고 아주 친한 친구였는데 그 이름 대면 안 되지만 그 사람이 진짜 그 신학교 다니다가 철학과 마치고 딱 나갔는데 그 S대학에 그냥 6개월 공부해가지고 S대학에 들어가고 마지막에는 행정고시, 아니 외무고시 딱 파스되더니 뭐 어디 나가서 무슨 뭐 2등 뭐 1등 뭐를 가더니 마지막에는 뭐 어떻게 가더니 뭐 하더니 나중에 저 대사 이래가지고 막 나가더라고요. 아, 그 친구들이 보니까 정말 똑똑해요. 그 사람들 다 나갔어. 아, 뭐 하는 사람 나가고 뭐 하는 사람 내 주변 사람 다 나갔어. 그래서 내가 신학교 소신학교 입학할 때는 꽤일째로 들어갔는데 졸업할 때 내가 1등 했거든. 아, 그러니까 결국 똑똑한 사람 다 나가고 나가던 병신이 남들이 나는데 내가 1등 해버린 거야. 자, 그래, 그런데 참 이게 내가 저기 내일 모레 아 내일이지 벌써 올해 내 저기 저 내 영세를 주고 내 신학교 보낸 신부님 거기 그 선교사였는데 그 토마스 설리반 신부님 지금 저 잭슨빌에 플로리다 잭슨빌에 계세요. 86인데 그래서 내가 내일 그분 뵈러 가거든요. 근데 그분 인사를 하러 가야 되는데 그분이 그래. 김 신부 보면 내 생각이 나는 거야. 왜 그러니까 자기는 들어갈 때 1등 했대. 그런데 하도 놀아가지고 나올 때 꽤 일찍 했대. 그러면서 농담하고 앉아서 아 머리 좋군요. 양반 시카고 대학에서도 강의하고 그래. 그 저기 문학 전문가인데. 아 그래서 요새도 매일 그렇게 그 양반 홈피에 들어가면은 매일 성경을 이렇게 묵상을 이렇게 그 저걸 써서 강론을 써서 이렇게 올려요. 그래서 그 양반 그 내가 혹시 소개하면 그 혹시 그 열어보고 저 공부할 사람 있으면 내가 나한테 와요. 내가 홈피 얘기해 줄게. 예. 그냥 토마스 설리반 딱 치면 나옵니다 이제. 예.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토마스 설리반 신부. 예. 그래서 이게 어디 가다 그리 갔나. 예.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누가 할 일이라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일이다. 사실은 이게 성령 얘기하면 나도 체험이 많아요. 그 제가 79년도에 제대를 하고 군종 신부 제대를 하고 이제 로마를 잠깐 가야 되는데 우리 주교님이 일국 주교님이 그 토마스 스트로트라고 그 아일랜드 주교님인데 사실 우리가 이제 그 70년 초반부터 이 골롬반 신부님들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인격적으로 굉장히 무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 신부 한 10명 되는 신부들이 야 이제 골롬반 나가라 그러자. 얘 내보내고 한국 주교님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하자. 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했다. 그랬더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고. 죽여 물러가라는 얘기잖아. 한 거잖아, 한 거. 그러니까, 아유, 그런데, 우리 그 무슨 회라고 이제, 여기다가 하면, 여기서 여기 무슨 회 하면 안 되니까 하여튼. 그 한국신부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모여서 이제 작당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한국 주교님 주시고, 방인 주교님 주시고, 막 이제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몰려다니면서 그랬더니, 아, 이게 나중에 보니까 항명죄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 주교를 쫓겨내는 게 되잖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아, 그러니까 이게 한참 가다 보니까 결국은 그게 옳다. 그러다 해서 한국신부들 그래도 깨졌어요. 깨졌는데, 깨질쯤 됐을 때 내가 군인 나가가지고 한 3, 4년 지나고 돌아오니까 나는 어느 편에 들어있냐면 난 좀 정의의 사도식에 좀 있었으니까 내가 어디 들어갔겠어요? 응? 어디에 들어갔겠어요? 예수면은 잘 안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이게 내 못된 짓거리 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로마로 가려고 이제 간데 주교님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루 이제 제대하고 들어와서 주교관에 이제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주교님이 하루 저녁은 저녁 먹더니 딱 심각하게 앉아가지고 김신부는 어느 편이에요? 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반대편이야 자기 편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그룹이 있는데 그 어느냐고 물는 거예요. 야, 이거보다 참 난처할 데가 없어요. 뭐냐, 내가 주교님 반대편이야 그러면 나는 유학을 못 가는 거고 주교님 편이야 그러면 내가 내 의리를 지키는 친구들을 배신하는 게 돼버려요. 아, 난처한데. 내가 그래서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아, 그래도 정말 이게 재치가 있는 건데,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성령의 역사시하면 못했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나는 성령 편인다 그랬지. 내가 그때 성령 기도를 많이 다녔으니까, 군종신부들이 성령 편이다니까, 하이 참, 그러더니 싹. 그다음에 나가서 한 2시간 당신도 결정을 못하고 한 2시간 있다가 들어왔어.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갈 수도 있었는데 그 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갔다 와가지고서는 이제 뭐 운천 본당에 있다가 교구에 예, 교육원장이 이제 해가지고 이제 뭐 각종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각종 단체를 하는데 아까 처음 얘기했더니 성령 문제가 나오면 이제 뭐 이게 문제가 항상 그때는 깔려 있었어요. 뭐 지나치게 무슨 기도하고 그래서 서울에서도 경강용 주교님이 보좌 주교할 때 성령 운동에 대한 백서를 내가지고 너무 지나치지 않게 무당푸닥거리 하지 말게 하라 뭐 이러고 우리 이제 박도마 주교님도 이제 천호동에서 오태순, 아,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지? 천호동에 있는 신부님이 이제 그 행복한 가정 운동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무슨 기도하면서 뭐 미혼모를 위해서 이제 박도마 주교님이 하시는 일에 조금 좀 관여하면서 이제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박도마 주교님이 좋아가지고 이제 그 선호동 성당에 가서 뭐라 기도 모임에 가서 이제 당신은 그 빌링스법에 의한 낙태 수술을 하지 않고 자연 주기적인 법에 의해서 그 태아에 대한 생명을 그 살려만 한다. 이걸 이제 주로 강조하던 양반입니다. 거기서 하다가 이제 그 성령 기도하는 데 가서 안수를 했더니 어이 이 안수를 그 사람들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화가 나가지고 돌아와가지고선 날 보고선 당신도 그 성령 기도할 때 이렇게 하면 넘어지냐 그래서 선 잘 안 넘어지던데 성령이 약해서 그랬지. 그랬더니 그 후부터 우리 교구에서 저 김신부 외에는 아무도 성령 기도에 지도신부 될 수 없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교구의 유일한 성령 지도신부로서 주교님부터 명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래도 성령에 대해서 내가 일가견이 있는데 난 아직 이상한 언어로 해본 기도가 없어. 왜냐면 난 뭐 외국 나라를 잘 말 못해서 그런지 영 그게 안 나오더라고. 나도 좀 랄랄랄랄랄 하고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성령 기도에 가면 그거 해보라 그래요 자꾸. 야, 그래서 내가 통화되고 그래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함께 좀 느껴봐야 되는데 아예 안 되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는 내가 이 심령 기도를 함으로써 성령이 역사하심을 내 몸으로 증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교만이 될까봐 아마 안 해주시는가 보다. 그래서 그 후부터 내가 안 하기로 했어요. 아, 성령 기도의 사람들 혹시 성령 기도의 신부가 그것도 못하냐 이러면 곤란해요. 예, 그리고 그 못하는 사람 성령 기도에 못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그거 못한다 그래가지고 그 운동 못한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심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탁을 드리는 건 정말 성령은 어떤 분이냐. 성령은 하느님이 누구이신지 내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일깨워주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이거를 일깨워주시는 바로 누구라고요? 예, 성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진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네, 앞으로 이 기정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성령에 대해서 정말 올바로 해야 된다. 특히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이 사도들의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사도행전. 사도행전의 첫 번째가 바로 뭐냐 하면 사도들이 예수님이 떠나간 다음에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인 지도자들, 율법학자들, 그 사람들이 결국은 사도들까지도 잡아 죽이려고 그냥 끌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숨어서 다락방에 숨어서 문을 잠그고 있는데 세찬 바람과 함께 성령이 오셨다. 그리고 그들 각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불효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이 그 겁을 집어먹었던 그들이 다락방 문을 걷어차고 나가서 용감하게 너희들이 잡아 죽인 그 예수야말로 하느님의 아들이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부활하셨다. 우리가 바로 그 증인이다. 그리고 외쳤어요. 그랬더니 하루 그 말 못하는 그 미련덕스러웠던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몇 명이나 세례를 받은지 알아요? 예? 3천 명이나 세례를 받았어요. 예.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게 다 그 어리석고 못 알아듣고 그 다음에 우둔했던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완전히 실패작이었던 예수님의 일생을 놀라운 생명의 소유자라고 하는 것으로 되바꾸시드리는 거죠. 예. 그리고 자기 생명도 초계와 같이 던질 수 있고 삶과 죽음이 결국 초지장의 그 앞면과 뒷면처럼 바뀌면서 결국은 영원한 생명의 고귀함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게 뭐 제가 사도행전 일일이 다 안 할게요. 예? 예, 이건 뭐 가서 읽으세요. 예. 그런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더 중요한 거는 성령의 역사심에 이제 그 주로 자세하게 얘기하는 건 사도 바오로가 얘기하는데 사도 바오로는 누구예요? 결국은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고 스데파노, 특히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파노를 잡아 죽일 때에 뭘 했냐? 거기에 끼어들어 가지고 그 증언하는 사람들이 옷을 벗고 말해 그 나서는 그 옷을 다 걷어 가지고 뒷바라지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다마스코스로 이 그 지도자들 율법학자들의 뭐를 가지고 정권을 가지고 다마스코스로 뭐를 하러 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가는 중이에요. 가는 중에 결국은 하늘에서 빛이 바라면서 하늘에서 말 위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소경이 됐어요. 3일간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3일간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멈춘 거죠. 그리고 깊이 영혼 안으로 들어간 거죠. 그리고 어딜 찾아가라? 아나니아를 찾아가라. 그래서 아나니아를 찾아갔더니 거기에서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눈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 복음을 어떻게 선포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예, 서간들을 읽으면 바오로 서간을 읽어보면 그런데 바오로는 베드로하고 만난 적도 없고 뭐 얘기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3년 반 동안 열심히 복음을 선포해서 그랬더니 예루살렘으로 들려오는 소리가 우리를 잡아 죽이려 하던 그 사울이 말이야. 저 하느님의 빛을 받고 이렇게 그 성령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는데 저게 맞는지 틀린지를 알아야 되겠는데 서로 대면해 본 적이 없어요. 이건 모르죠? 네. 이런 사실은 몰라요? 이게 사도행전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내가 떠드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몇 년 동안을 자기가 복음을 선포하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3년 반 만에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에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뭔 싸움이 벌어졌냐?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모세 후예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 선택된 민족이고 하느님의 민족이고 구원된 민족이라고 하는 표시로 남자는 할례를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됐다. 그리고 무슨 뭐 돼지 고기는 먹지 말아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어떤 룰이 있는데 저 이방인들 쉽게 말하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구원이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이 사도단에서 결정을 하지 않았는데 저 바오로는 교체되면서 예수님에 대한 전파를 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문제가 됐어요. 교회 내에 문제가 된 거예요, 저게. 예. 그래서 이제 불러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회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15장의 유명한 1차 가톨릭 공의회가 벌어진 겁니다. 예. 거기에서 이제 베드로가 하느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인간이 막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사도 바오로를 이제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사도 바오로에게 이제 그 야고보나 혹은 요즘 그 아직도 그 유대 정신에 아직 강한 사람들이 그러면 그 우상에게 바친 고기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몇 가지는 하지 말도록 하자 하는 걸로 합의를 봤어요. 그런데 바오로가 뭐라 그러냐 하면 베드로에게 말해, 그런 식으로 인간적인 판단을 가지고 하느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아니 베드로한테 바오로가 한번 야단을 치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항명죄지, 교황님한테 삿대질하는 주교잖아. 그런데 이게 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거 참 이 사도행전 보면요, 그 구구절절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의 서간 바오로의 서간 중에 제일 길고 제일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쓴 그 서간이 어느 서간인지 아세요? 첫 번째 나오는 서간이 뭐예요? 로마서예요. 제일 길고 제일 정확하게. 근데 바오로는 로마에 가본 적이 없어. 그런데도 마치 눈앞에서 내가 지도하던 내 신자처럼 쓰는 거예요. 그거는 그건 인간적으로 되겠어요? 그게 그건 하느님의 계시하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오로가 어마어마하게 교회의 근본적인 하느님의 원리, 인간의 원리,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살아가는 모든 신학 철학을 총동원하는 원리를 말했는데, 그것은 바오로가 예수님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이 바로 성령이 역사하심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서간에 대한 것도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성령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로 하여금 정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걸 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할 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되 누구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하고 성령에 대한 기도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사도들의 그 활동 속에서 특히 바오로의 활동 속에서 성령이 얼마나 정말 밑바닥까지 함께하고 계셨는지 그걸 느끼면서 나도 내 생활 안에서, 내 신앙 생활 안에서, 또 내가 정말 그 이웃과의 나눔 안에서 정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령의 숨결, 성령의 소리를 듣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여러분들이 신자다운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진짜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혹시 뭐 내가 여러 가지 뭐 예를 들고 뭐 이런 거 하면 그냥 고기 또 없고 예를 드는 데에만 귀가 빠지니까 정말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바로 그 하느님의 말씀을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하는 거. 그래서 나중에 렉시오 디비나에 대해서 혹시 얘기할 때 이걸 좀 더 뒤집어서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정말 잠시 멈추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정말 그 기원하면서 성령의 그 손길과 말씀을 이렇게 듣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거는 뭐 어디 가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그 여자분 같은 뭐 설거지 좀 해놓고 출근하기 전에 뭐 이렇게 바쁘지 다들, 그리고 또 무슨 저녁에도 그렇고 뭐 하지만 잠시 뭐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그 뭐지 그 명상의 시간 그래가지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일반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들 있잖아, 그걸 요 신앙적으로 돌려서 진짜 기도하는 모습으로 바꾸는 거죠. 예, 그래서 소파에 좀 편안하게 앉아서 주님 내 이 바쁜 생활, 내 남편 혹은 내 자식 이놈들 건강, 이놈들 하면 안 되지. 이 자식 그다음에 내 남편 모두 이분들 다 건강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되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그래서 내 생활 하나가 아침에 눈을 뜨면 아 태양이 떠는구나. 그러면 내가 죽었다 살아났구나. 죽었다 살아나는 것은 누구의 힘에 의해서? 성령의 힘에 의해서 죽었다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저께는 죽었는데 오늘은 살았잖아요. 눈 뜨니까 성령께 나를 오늘 힘과 활력을 불어넣어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그 길을 따라가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하고 성령께 기도하는 이런 신앙인이 되면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인다운 삶을 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한 것보다는 오히려 연약하게, 구약에서도 보면 강한 태풍을 치지만 그 오히려 잠잠한 그런 그 이머저기 엘리야의 그 예언서에 보면 태풍이 다 지나가고 고요 속에서 오히려 성령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좀 이렇게 멈추는 시간, 그 집안에서도 말이에요. 소파에 좀 멈추면서 두리번거리거나 하면서 텔레비전 보는 것보다 잠깐 멈추는 시간을 가지면서 성령께 이렇게 기도하는, 짬짬이 이렇게 그 던지는 메시지 이런 것들이 오고 가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적으로 영성적으로 훨씬 더 그 하느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10분 쉬고 다음에 이 성령으로 충만한 마리아에게 한번 가봅시다.